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72면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잠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사도의 권리를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된 바울은 편지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표현이 된 서신이 많은데 굳이 자기가 사도라고 밝힌 것은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열두 사도만이 사도이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세워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권을 굉장히 좀 의심하고 또 그 사도권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진 교회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도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도 바울이 그 사도인 것을 거부하고 또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베이스로 기본으로 알고 이 고린도전서를 읽는 거잖아요. 거기에 바울파, 개바파, 예수 그리스도파, 아볼로파가 있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파당들은 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싫어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변증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일이 바울의 개인적인 일이라면 어쩌면 바울의 어떤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의 삶에서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의 일이고 교회 질서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고 바울이 이 사도권이 단순히 자기가 어떤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부르시고 또 세우심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2절을 이렇게 보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질문 또 어떤 것을 얘기할 때에 서술을 쓸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의문형으로 쓸 때에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 2절은 그러한 문화 기법을 이용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유인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것에 대한 아주 강조를 하는 거죠. 자유인이 아니냐 했을 때는 나는 명백한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도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나는 정말로 사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 1절을 읽으면서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할 때에 이 원어에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자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자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온전한 자유인이 된 거죠. 시민권자로서의 그 자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가 주신 자유가 아주 뚜렷하게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묻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다 하는 겁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바울 스스로 자기가 내가 사도가 되렵니다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계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에게 분명히 오셔서 주여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답을 통하여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뭐냐? 너희들이라는 것. 여기서 너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서 너희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세워서 일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너희 같은 열매가 있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바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로 세우고 개척을 하고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부모의 심정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기도하는 그런 교인들인데 그 안에 좋지 못한 파벌이 생겨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그 결과물이고 그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일진데 어떻게 나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냐라고 오히려 묻고 있고 그 자신의 그 사도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변명하지 않고 변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어쩌면 그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 봐 아무 말도 못하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받은 복음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서 사도의 권을 주장하고 복음이 훼손되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지키고 또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잘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끝절까지 쭉 보면 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자기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때문이라 하는 거죠. 자기도 여러 가지 것들을 대우받을 수 있고 또 뭐 교회의 교인들을 통하여서 후원을 받고 할 수 있지만 그는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또 다른 초기의 그 전도자들은 그 전도 활동을 위해서 믿음의 아내들과 동행을 하여 그 아내들이 뒷바라지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으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안위와 어떤 자기의 어떤 자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이 귀한 복음이 혹여나 무너질까 봐 혹여나 가볍게 될까 봐 그것에 늘 관심이고 마음이었고 정말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 예수를 통한 복음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가 넘쳤던 그런 사도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뭘 알아야 되고 뭘 실천해야 하느냐. 바울처럼 분명한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죄에 있어서 또 나를 묶는 모든 것에서 털 묶여 있고 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늘 경험해야 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고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평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또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늘 머리로 믿지 않는 것,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오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죠. 아무런 영적인 체험도 없이 아무런 영적인 감동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지적인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서 무조건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자는 것이 아니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하여서든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내가 만족해야 믿겠다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바울이라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인데 그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보았다고 예수를 직접 만났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예수를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시도 그 정체성을 놓지 말고 주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셔서 코끝에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주신 생명이 있거든 값지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듬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받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 때론 나의 특권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결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지키는 자로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더 따스한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누군가의 그 아픔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누군가를 위해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보혈로서 정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또 코로나의 끊임없는 상황과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의 모든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정서적인 부분도 주 안에서 강건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최두리 권사님 또 각자의 처소에서 투병하고 또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가족 중에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또 힘을 얻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추운 일기 속에서도 주의 전에 오른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음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날마다 예수로 인쳐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숨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